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영광의 보좌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부터 한번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전혀 반향 한번 하지 못하고 끌려가셨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예수를 처음부터 죄인 취급을 하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걸어가지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무자비하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쪽 옆에는 살인 강도, 살인자역 강도들인 흉악범들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살인자들, 저 강도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는 그저 죽을 죄를 지은 흉악한 강도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영생 복락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게 되므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그와 같은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성부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과 정반대로 나아간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고 저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하고 너 죄 지었어도 괜찮아 나와 함께 살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근심할 때에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언제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성자께서 성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제가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속죄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이 그렇게 자원하여서 자기가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성부는 사람을 살릴 것을 생각하였고 성자는 그 생각을 아시고 구체화해서 내가 저들의 속죄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기뻐하셨고 성령이 함께 일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고 완전하게 살게 하셨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셨고 죽으셨을 때 무덤에 갇힌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셨고 하나님께 오르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속죄의 제사로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 화목제물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에 속건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건제물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의 집에 가서 백불을 훔쳤습니다. 발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백불을 보상하고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서대문 그 북가좌동에서 그 지 강헌이를 위시로 한 그 몇몇 그 강도들이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어떤 사람은 권총으로 자살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찰 총에 그 사살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했냐면 그들은 잡범이었다고 합니다. 잡범. 그냥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걸리고 또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범죄한 게 500만 원을 절도했는데 절도죄로 걸렸는데 그게 막 누적돼가지고 그 형벌이 수십 년이 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 대통령의 누구라는 사람은 70억을 횡령했는데 자기들보다도 훨씬 조금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도둑질을 했는데 몇 년 살고 우리는 그래 몇백만 원 훔쳤다고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탈주극을 벌이면서 마침내는 비참하게 그 수송관의 그 보호관의 교도관의 그 권총을 빼앗아가지고 도망가다가 마침내 그 두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경찰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절도한 500만 원을 누군가가 갚아주었다면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가난하였고 돈이 없어서 그 500만 원을 자기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었고 아무도 갚아주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나의 지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내가 지은.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가만 놔두면 생각이 항상 죄스럽고 내 중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을 쳐요.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이와 같은 나의 모든 죄값을 그 죄값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치러서 갚아주셨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게 예수님이 속건제물로서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속건제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자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를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인 후손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 뭐 오면 더 좋고 안 와도 열심히 우리는 전도를 해서 저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다 치르시고 여러분을 죄가 없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자손이 되고 그 씨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 성도들의 날은 길 것이다. 어떻게 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흉악범과 함께 예수를 못 박고 저 죄인 예수의 삶은 끝났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백보좌 심판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장착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손들의 그 믿음의 성도들의 영원한 영적인 남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보내게 될 이게 바로 그의 날, 예수님의 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날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아름답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 벽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다이아몬드로 집들이 만들어져 있고 12가지의 보석이 있고 그 길은 유리처럼 빛나는 그 투명한 정금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각 성의 구석구석마다 흘러나가고 그 생명수 가운데 푸른 나무들이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쫙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꽃과 산과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최고의 그 원색적인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여러분의 날입니다. 미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깁니다. 예수님의 날도 길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날도 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한 속건제물로 그의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큰일을 하였는지 1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의롭게 만들어요.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간과하신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리신다. 그 죄는 따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미 그 믿는 자들의 죄값을 속건 제물로서 자기의 목숨으로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간과하신다. 다 잊어버린다.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토요일 날 제가 400장 돌리고 다시 그 버린 거 수거하면서 인간의 참 타락함을 또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는가? 도덕, 윤리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번에 또 한국에 그 어린아이 7살짜리 그 오줌 잘 가리지 못한다고 추운 겨울에 물을 뿌리고 목욕탕에 20시간 방치해두고 그 다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그 괴물하는 분이 머리에 락스를 뿌려가지고 막 세제로 쓰는, 그래서 막 섬유종이 시작되었고 그야말로 하루에 한 끼 먹고 그 어린아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자연대로 놔두면 썩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완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뭐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 다 썩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로움의 옷을 탁 입혀주시고 너는 의로워. 너의 그 모든 악함도 내 아들 예수가 그의 생명으로 다 지불했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믿음의 가치고 이게 믿음의 놀라운 효력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imputation.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버린다. 막 시커먼 그 페인트에다가 하얀색을 확 덮어버린다. 보이는 건 하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그냥 덧입혀버립니다. 의로움을 입혀줘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의로움이에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살았던지 I don't care.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의 그 순종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의롭다고 선언하라.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아가서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저 불쌍한 흑암의 동굴 속에서 앞을 모르고 뒤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비춰주셔서 인생이란 그렇게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이유 없이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내가 너에게 맞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 있는 이 세상,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인데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왕이십니다. 옴니사이언스, 전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찬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환한 얼굴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갈 이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주님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는 어드보케이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변호사입니다. 제가 권사님, 노인 권사님을 모시고 이분이 신호등을 건너다가 신호등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빨리 못 건너서 경찰이 그걸 보고 티켓을 주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목사님 저 재판장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세요. 제가 따라가긴 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때 버스에서 넘어져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그걸 받았어요. 진단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셔서 파란불에 빨리 건너려고 했는데 다치셔서 못 건넜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디스미실. 그래서 아주 우리 권사님은 벌금을 안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참 잘 통과되었는데 또 한 번은 제 케이스 때문에 스피드 리밋을 받았는데 한 20마일은 더 올려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폴리스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를 사면 좋겠는데 저 먼 곳이라 변호사 비용이 보통 교통범칙금보다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갔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섰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제 논리로는 제가 이겼어요. 폴리스가 이 스피드로 2마일을 나를 따로 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폴리스가 말한 이 스피드로 달렸으면 저 사람이 2마일 이내로 나를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억세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폴리스 의견대로 저는 벌금을 내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이 변호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요즘 변호사가 널렸다고 그러는데 정말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없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드보케이트,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변호사는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이제 백보좌 심판이 우주의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크고 흰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실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이 타오릅니다. 전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검사가 되십니다. 기소자예요. 너희들 나를 어떻게 대했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믿는 자들, 네 옆에 있는 소자들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또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그것을 짓밟았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주님은 기소자가 됩니다. 먼저 검사가 돼요. 그 예수님의 기소 앞에 그 죄의 선고 앞에 모든 사람은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변호사가 됩니다. 어드보케이트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지. 어제도 누가 나한테 물 한 음료수 하나 사주더라고요. 네가 정말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지. 마실 것을 주었지. 네가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헌신하였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는 나의 의로움의 옷을 입으라 하고 오른쪽에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재판장이 되는가? 또 예수님이에요. 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완전 맡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소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다 천국에 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 소중한 예수를 무시했던 사람은 저 지옥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에요.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얻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백보좌 심판을 통과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 중간을 당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내가 선교지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응애응애 겨우 소리 나다가 20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사님의 아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교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의 이 자녀까지 죽게 하는가. 그래서 막 위로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데 읽어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친 채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역시 괴로워하면서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교사 부부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았냐면 그 고통의 깊은 심연 속으로 네가 빠져봐라. 그 처절한 고통을 몸소 느껴봐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버리셔야 했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버려야 했던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봐라.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았을 때 그 고통을 위로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더 기쁘게 선교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로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의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뭐 돌에 맞았습니다. 배반당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나 혼자 남았다. 거기에 더하여 그가 변론을 당할 때 그 소송을 당할 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도다. 그럼에도 내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더 억울하게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이여 고통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쿼바디스 도미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황제 폭군 네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도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불을 지른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세워가지고 학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 죽으면 큰 손실이기 때문에 피난 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의 권면을 받고 지중해를 향하여 피난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를 향해 가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성도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로마 쪽을 향해 가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도로는 양심의 가책을 입고 죄책감에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하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썩어버렸어요. 윤리고 뭐 없습니다.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코아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가기를 꺼리하고 네가 발 담기를 꺼리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가노라. 나는 거기에 가서 한 번도 십자가를 짊어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릴 자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사랑의 마음이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강팍하고 에고이스트만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유 없이 내 것을 당신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세상, 나를 바치는 세상,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세상, 이 사랑이 세상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넓게 갖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로부터 이 세상이 밝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